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뉴스를 선정해서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이 완제품이라든가 원 부자재들 이런 거 하루 빨리 반출이 되어서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통일부는 북한 측에 이와 관련된 회담을 제의하기 바랍니다.
정부의 진심 어린 제안에 대해 북한이 어제 일방적 주장으로 이란 우리의 대화 제의를 폄훼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할 때 특징적인 것은 역시 최고 지도자라고 할까, 최고 지도부. 그게 특별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We're very much committed to working with the Russians toward this peace conference and that Secretary's reactive diplomacy on that continues.
네, 개성공단 당국자 회담을 촉구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발언, 또 북측의 회담 거부에 대한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유감 표명 잠시 들어보셨습니다. 또 일본 관리의 방북에 관한 일본 교수의 분석도 잠깐 들어봤고요. 미국인의 러시아 내 간첩 활동 혐의에 대한 미 국무부 대변인의 말도 잠시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한 주도 여러 가지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오늘도 이동혁, 윤국한 두 기자 나와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남북 당국자 회담을 제안했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관계자들에게 그렇게 추진을 하라고 촉구한 형식으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5일인데요. 한국 정부가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갖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개성공단 그 남측 입주 기업들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단에 남겨둔 완제품과 그 원자재 반출 문제 등을 그 논의하자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까요? 뭐 새삼스러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볼까요?
예, 이 기자가 지금 말한 대로 바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번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관련 회담 제의가 세 번째 이뤄진 것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한국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측과 회담을 제의했었고요. 지난 14일에 제안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입주 기업들의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회담의 목적으로 제안됐던 이 남아있는 그 완제품 반출 그리고 원부자재 반출과 관련해서는 이 상당한 양의 완제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런 것들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60%에서 70% 가까이가 의류 제조업체들입니다.
네.
이 의류 제조업체들이 4월 달에 철수하기 전에 대체로 그 여름 옷을 만드는 상태였는데요.
네.
이 완제품들은 이제 여름 되기 전에 시장에 판매되지 않으면은 쓸모없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고요. 이 개성공단 기업협회 사무실 벽면에 보면 큰 글이 덮여 있습니다. 더 늦으면 도산된다.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네.
이 일을 서둘러서 어떻게 해결해야겠다. 완제품이라도 가져와야겠다.
네.
이런 절박성이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시기를 타는 그런 제품의 경우에는 때를 놓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것이 되겠네요. 뭐 전혀 쓸모없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상품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뭐 처음부터 쉽게 풀리리라고 기대는 안 했지만 역시 또 거부를 했군요. 북측에서요.
그렇습니다. 남측의 대화 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다 이렇게 이제 강력히 비난을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네.
세 분 다 이제 결국 대화 제의를 거부를 한 거죠.
예. 네. 그 특별하게 뭐 이번에 뭐 제시한 이유가 또 따로 있었나요? 거부하면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요. 그 북한으로서는 그 일관된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남측이 근본적인 입장의 변화를 보여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 가지 그 흥미로웠던 부분이 북한 측은 이번에 그 대화 제의를 거부를 하면서 남한 측이 대화 제의 그 이유로 내세운 그 완제품과 그다음에 그 원부자재를 그 남한 측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유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미 우리 쪽에서 북한 쪽에서 그 원부자재 반출을 허용을 한다는 제의를 이미 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제 이게 북한이 이걸 밝히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됐는데요. 네. 남한에서는 그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그런 제의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제 북한이 대화 제의를 거부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 남한 쪽 그 설명을 들어보면 그 지난 3일이죠. 지난 3일 그 남한 측의 모든 그 개성공단 인력들이 결국은 그 잠정 폐쇄되면서 철수를 했죠.
네.
철수를 했는데 철수함과 동시에 남한 측은 북측에 1,300만 달러죠. 1,300만 달러 그 해결하지 못한 그 미수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결국은 7명 마지막 인력이 빠져나온 후에 다시 또 인력이 남측 인력이 들어가서 미수금을 전달을 했는데요. 그 미수금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북측 관계자가 남측 관계자한테 이런 제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 원부자재를 반출을 허용을 하겠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돌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은 남측이 북측에 이런 입장을 그 요구를 이런 요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측이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네.
반응이 없다가 이제 갑자기 제안을 하니까 이 남측 관계자가 일단 나는 돌아가고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제의를 해라. 이제 이렇게 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북한이 공식 제의가 없었죠.
네.
근데 이제 남측 그 입주 기업들은 왜 그러면 그런 제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남한 정부가 공개를 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고요. 모든 개성공단 관련한 남북 대화의 그 자세한 내용을 공개를 하라 이렇게 이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그 얘기가 거의 주말 가까워서 그렇게 나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북한 측이 이제 거부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이제 한국에서 반응이 있었죠. 그 유감 표명도 있었고요. 잠시 앞서서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한국 측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뒤에.
예, 이 그 한국 측의 잇따른 개성공단 회담 제의 그리고 북한 측의 거부 입장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체로 그 분석하는 대로 이 북한은 이 개성공단 실무 회담을 단순히 그 입주 기업들의 완제품 반출 이런 단순한 목적으로 접근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이 북한 측의 입장으로는 개성공단 사태를 미국과의 대화 또는 남북 대화의 하나의 그 실마리 끈으로 네. 그 삼으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대부분 전문가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국 정부가 입주 기업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해봐야겠다. 이런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운영과 무관한 주장을 북한 측이 반복하기보다는 기업의 투자와 자산을 보장하기 위한 약속부터 성실히 지켜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북한 측의 회담 거부에 대해서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속히 그러면서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북한이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 거듭 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그 후에 기자들과의 한 모임에서 또 그 문제를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의 그 대화 제의를 그 받아들일 것을 촉구를 하면서
네.
결국은 이게 그 단순히 그 성급하게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그 원만한 관계에서 개성공단 자체가 국제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게 정상화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이 일을 그 단기적인 차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풀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의 재발을 방지할 확고한 틀이 만들어지기 전에 적당히 타협해서 다시 공단을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북한의 태도 변화라든지 입장 변화 이런 것들을 이끌어낸 합의를 이루고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네. 개성공단의 현재 그 사정이 어떻습니까? 다 이제 좀 녹이 슬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공식적으로는 잠정 폐쇄된 상태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공장 가동은 북측이 임의로 할 수는 없게 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잠깐 앞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원부자재가 상당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네. 더 큰 문제는 이제 완제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완제품은 그대로 시장에 내다 팔면 돈이 되는 그런 물건들이죠. 이제 그 물건들이 나오지 못하고 북측의 공단에 그대로 묶여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참 답답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입주 기업들일 텐데요. 기업들은 어떤 움직임입니까 요즘?
예, 기업들 최근에도 개성공단 방문이 북한 측에 의해서 거부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는 23일 다시 공단 방문을 위해서 한국 통일부에 방문 허용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 자리에서 북한 측과 다시 한번 원부자재 반출 문제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상화 방안까지 해서 지금 논의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개성공단 얘기를 해봤고요. 지난 한 주 또 예상치 않게 갑자기 일어난 현상이 이제 일본 관리가 북한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일본의 특명 담당 내각 관방 참여라는 좀 긴 그 직책 이름인데 이 직책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직함이 참 어려운데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본 총리의 그 특별 자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주제는 특별히 정해진 게 없고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총리에게 그 특별히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북한을 가게 된 이지마 갔다 이제 왔습니다만은 이지마 이사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 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당시에 2002년, 2004년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사이에 두 차례 각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지마 참여는 고이즈미 내각에서는 총리의 정무비서관을 지냈었고요. 이 당시 두 차례 정상회담에 모두 관여한 그래서 북한 문제에 상당히 그 지식이 있는 그런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제일 궁금한 것은 뭐 때문에 갔느냐, 방북 목적이 뭐냐인데 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방북 목적이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인데요.
네.
회담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본인 그 납북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제 북한과 미국이 일본인 납북 문제를 놓고 첨예한 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그 13명의 일본인을 납북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당시에 인정을 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5명은 일본인 납북자를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냈고
네.
8명은 이미 사망했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망한 데 대한 일종의 그 증거로 그 DNA 유전자 그 자료를 보냈죠. 일본에다가. 근데 이제 그 자료 일부가 일본 정부가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조작된 것으로 이제
네.
그렇게 이제 드러나면서 일본 정부는 그 8명도 일부분은 일부 사람들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네.
입장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납북자 전체 수에 있어서도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일본은 최소한 17명의 그 납북자가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북한은 인정한 그 납북자 수는 13명입니다.
네. 뭐 공식적으로 그 발표를 하고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그 보도라든지 뭐 들리는 걸로 해서 북한에서 주로 어떤 인사들을 만났는지 좀 알아보면 어떨까요?
예, 그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한 내용은 전하지 않고 있는데요. 도착한 다음 날인 15일에는 김영일 전 노동당 비서
네.
만났고요. 그리고 16일 이튿날에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면담한 인사의 명단이 이렇게 두 사람만 나와 있습니다.
네.
물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는 자리에는 송희로 대사, 이 북일 국교 정상화 협상 담당 대사죠. 송희로 대사가 배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밖에 그 다른 누구를 만났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요. 다만 이지마 그 참여는 17일 평양을 떠나서 베이징에 도착했는데요. 그 북한 방문 성과에 대해서 장시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
네.
그런 짧은 대화 그 논평을 한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네. 그 김영남까지 만났는데 그렇게 북한에서 만나도록 한 것이라고 할까요? 그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분석이 되나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은.
네.
지난 17일이죠. 그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그 면담 영상이 있는데요. 그 면담 영상에 따르면은 김영남 위원장은 그 전날 이지마 참여와 만난 자리에서 성의 있는 노력을 일본 정부가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긍정적인 입장을 내는 데는 잠깐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실 그 잇따른 위협 이후에 미국을 비롯해서 주변국들로부터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전격적인 그 방북이 국면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기회가 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이번 그 방북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고요. 한 가지 예로 그 일본이 이번 방북을 철저히 그 비밀리에 진행한 반면에 그 북한은 그 이지마 일행이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결국 이번 방북을 최대한 외부에 알리겠다는 그런 이제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만취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한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이 북한은 이번 만남을 최대한 외부에 알리려고 하는 반면에 일본은 비밀리에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격적으로 방문이 이루어졌고요. 예, 지금 현 시점은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첫째, 이지마 참여의 방북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더더욱 중요한 것은 현 시점이 북한 측과 대화하고 협상해야 될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네.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 강조해왔던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사이의 대북 문제와 관련한 공조에서 이것이 그 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북한은 은근히 이제 일본과의 그 관계 교류 개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 북일 관계가 어떻게 전망될까요?
완전히 정상화까지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그 북한과 일본 당사국이 일본이 납북 문제에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보느냐 하는 요 문제가 이제 관건인데요. 과거 일본은 대규모 경제 지원을 조건으로 북한이 납북자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공개를 하고 생존자를 일본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의 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과연 이런 협상 방식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제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그 관심을 끄는 부분인데요. 일본이 납북 문제를 북한 핵 문제 같은 그 다른 문제와 분리해서 갈 것인지 병행해서 갈 것인지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후리와 게이치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이 그 최근 저희 VOA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인터뷰에서 일단 입장을 밝히기로는 납북자 문제를 북한 핵 문제와 분리해서 해결을 시도하지는 않겠다.
네.
결국은 이제 그 북한 핵 문제 입장을 고려를 하면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납북자 문제를 논의할 그 북한과 양자 회담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 또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아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과정에서 이 문제를 놓고 일본이 한국 또 미국에게 어느 정도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이
네.
부분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그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납치 문제나 핵 그리고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상회담이 중요한 수단이라면 당연히 생각하면서 협상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참의원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북한과 일본 간에 뭔가 진전이 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번에는 KNX 배 사건을 간단히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북한이 케네스 패시, 그 한국계 미국인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그 케네스 패시의 이 복역이 시작됐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공개적인 그 발표를 한 의도를 어떻게 보시나요?
예, 북한은 케네스 패시가 아니더라도 이전에 억류했던 미국의 국민들에 대해서 계속 억류 사실 그리고 재판 사실 이런 것들을 쭉 발표해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케네스 패시에 대한 발표도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케네스 패시와 관련해서 특별한 것은 미국인 억류자들 중에 이제 지난해 11월 3일 억류됐기 때문에 6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이 최장기 미국인으로서는 최장기 억류가 된다는 것 점 그리고 실제로 그 노동 교화형 15년 선고를 받은 이후에 실제로 형이 집행되는 최초의 미국인이라는 점 이런 점들이 케네스 배시와 관련해서 좀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스웨덴 대사관을 통한 그 지원 활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쪽 내용을 잘 그 모르는 분들은 당연히 의심을 왜 스웨덴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설명 간단히 좀 해주시죠.
예, 스웨덴이 그 평양에 대사관을 주재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이익 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비슷한 그 이런 그 억류 사태가 생겼을 때. 그 당사자들을 그 이익 대표부 관계자들이 가서 면담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서 해왔습니다.
네, 미국 대사관의 기능을 대신 해주는 거군요.
그렇습니까?
네, 유명 미국인의 방북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미국 언론도 보도를 보면 그 NBA 그 농구 스타 출신이죠.
네.
그 데니스 로드만 씨가 본인은 방북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그게 실제 승사 가능성은 그거는 좀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의 석방 운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그 여러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북한에 한때 억류됐었던 언론인들이죠. 유나 리 씨가 주도하는 그런 그 석방 또 응원 편지 보내기 운동이 네. 있고요. 그리고 또 케네스 베시의 미국 거주 지역이죠. 워싱턴주 그리고 졸업한 학교 그 오레곤 대학 이 두 지역의 동창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지인들 적극적으로 케네스 베스 문제를 알리고 그리고 격려하는 편지 보내기 또는 정치인들에게 석방에 적극 나서달라고 하는 그런 탄원 여러 가지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한 주 내내 이 벵가지 사태로 시끄러웠습니다. 리비아의 벵가지. 어떤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을 궁지로 몰고 싶어하는 공화당으로서는 최적의 정치 폭풍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지난해 9월이죠. 지난해 9월 11일입니다. 9.11 사태 딱 그 11주년 되는 날인데요. 리비아의 벵가지 그 미국 영사관이 테러 공격을 받아서 크리스토퍼 스티븐슨 대사와 그 보안 요원 등 미국인 4명이 그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당시 그 미국 영사관이 그 공격을 받는 과정에서 그 영사관 건물이 그 불에 타면서 스티븐슨 대사가 그 연기에 질식해서 숨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네. 그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그 미국인 4명이 희생되는 그 또 현직 대사가 그 숨지는 이런 이제 그 엄청난 피해가 그 발생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그 논란이 되고 있고요. 논란의 핵심은 과연 오바마 행정부가 당시 그 사태를 적절하게 대응을 했던가 하는 부분이 이제 논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의회 청문회에서 그 내부 고발자가 발언을 한 그런 그 내용이 또 주목을 끌었는데 이 인사가 어떤 인사였고 무슨 말이 문제가 됐나요?
예, 내부 고발자는 국무부 소속 직원 3명이었는데요.
네.
그중에는 로버트 힉스, 그러니까 이 벵가지 사건 당시에 벵가지 주재 대사관의 부대사였죠.
네.
이 힉스 전 부대사가 증인의 한 명으로 참석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당시에 그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국무부에 테러 공격이라는 것을 보고를 했고
네.
또 이것이 우발적인 시위는 전혀 아니다. 그런 조짐도 사전에 전혀 없었다라는 보고를 분명히 했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무부가 초기 단계에서 가장 수잔 라이스 유엔 주재 대사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우발적인 사건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동영상 비디오
네.
여기에 분개한 이슬람 그 신자들의 우발적인 시위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듣고는 자신이 깜짝 놀랐다
네.
이런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이 그 내포하는 문제점은 이 초기에 진상을 미 국무부나 백악관 당국이 제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발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여론을 호도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논란은 어떤 것들인가요?
그 잠깐 그 윤 기자가 설명을 잘 했는데요. 로버트 힉스가 아니라 그레고리 힉스죠. 그레고리
네.
힉스 부대사입니다. 그레고리
네.
힉스 부대사고요. 그 1차 논란은 지금 설명한 대로 수잔 라이스 대사의 그 언론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5일 후에 이제 이게 테러라기보다는 반미 시위가 격화되면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다.
네.
이제 이렇게 결국 그 단정을 한 건데요. 물론 거기에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보강 조사를 통해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게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됐고요. 이번에 새로 논란이 된 거는 그 CIA 주도로 미 중앙정보국 주도로 이제 그 언론에 어떻게 공개할지를 외부에 이 사건을 어떻게 공개할지를 그 설명하는 그런 메모를 작성을 했습니다.
네.
메모를 작성을 했는데 공화당 쪽의 그 주장은 과연 그 메모 작성 과정에서 백악관이 그 영향력을 행사를 해가지고 메모가 초안에서 최종 메모로 갈 때 그 상당히 그 바뀐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아까 윤 기자가 그 설명한 대로 여론을 호도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때는 또 그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한창 그 네. 캠페인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아예 그냥 전격적으로 백악관이 그 10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이메일 그 텍스트 4번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백악관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그 중앙정보국 부국장이 마이클 모렐 부국장이 스스로 그 내용 자체를 초안해서 바꾼 걸로. 그런데 그 네. 바꾼 그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테러 그 단체가 결부가 됐냐 안 됐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이 핵심 내용인데 결국 이 사건이 테러니 아니냐를 성격으로 규정 지을 수 있는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초안에는 들어갔다가 나중 최종 메모에서 그 모렐 부국장이 뺀 겁니다.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사실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벵가지 논란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것이 사실 상당히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이 민주당이나 백악관의 주장대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정운영 발목잡기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차기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 클린턴 전 장관 흠집내비다. 이렇게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화당의 그 주장이 정치적인 목적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반면에 또 공화당은 이것이 역시 또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고 여러 가지 그 알카에다의 그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고 상당 부분 소탕됐다는 백악관의 주장을 역행하는 그 그대로 입증하기 위해서
네.
그 거꾸로 되는 주장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보고서 내용을 좀 조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 부분 오랫동안 갈 것이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간단히 좀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미국과 러시아의 스파이 논쟁이 또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3일입니다. 그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모스크바 주재 미 대사관의 미국 외교관을 간첩 혐의로 전격 체포하고
네.
미국 대사를 초치하고 추방을 요청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 러시아가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렸나요?
예, 러시아는 일단 그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를 불러서 강하게 항의한 것이 언론에 알려졌고요. 그리고 이 당사자 라이언 포글 당사자에 대해서는 페르세나 논 그레타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기피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네.
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곧바로 추방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요 두 가지 조치를 러시아가 취한 것이죠.
네, 과거의 냉전 시대처럼 미국이 또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허무맹랑한 소리다 이런 주장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미국도 일부 좀 수긍을 하는 것 같은 건 아니었나요?
그 미국의 반응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이번에 그 러시아 당국이 그 포그를 체포를 하면서 그 CIA의 요원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시인도 또 부인도 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모스크바 주재 미 대사관이 직원이다 여기까지만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사건이 상당히 그 관심을 끄는 것은 러시아 당국이 이번에 그 포그를 체포를 하면서 아주 그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체포
네.
장면과 그다음에 그 신문 과정까지 영상에 일부 공개를 했는데요.
아.
이제 그게 보면 여러 장비들도 나오고 또 그 포그의 그 모습도 나오는데 상당히 초췌하고 아주 그 긴장한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영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현금과 그 가발 그리고 위장용 화장품 이런 게 이제 그 소지하고 있었다. 체포 당시에 이렇게 이제 러시아 당국이 밝히고 있는데 미국의 정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발생한 것 자체보다도 이 사건이 그 전개되는 과정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를 들면 그 러시아 당국이 포그를 체포를 하면서 일일이 그 체포 장면을 공개를 한 점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압수한 그 장비 자체가 그 냉전 시대 1980년대나 쓰일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그 의구심을 자아내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 이번에 어떤 러시아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일종의 그 경고의 메시지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이번 사건을 활용하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그 시각도 있습니다.
네. 자 캐리 국무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하기도 하고 뭐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행보 등으로 해서 모처럼 개선의 분위기가 그 일고 있었다 이런 그 느낌이 들었는데. 자, 이 사건으로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이 과거에 보면은 이 스파이 사건은 이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 이후에 하루도 상대를 겨냥해서 스파이 활동을 하지 않은 날이 없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 스파이 사건이 터지면 통상 은밀하게 처리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정부가 이것을 이 이례적으로 포그를 체포한 직후에 바로 관영 매체들에 통해서 동영상까지 공개한 것은 러시아 내부 국내 정치용이 아니냐. 그동안에 푸틴 대통령은 그 자신에 대한 반대 세력들에 대해서 이 미국의 꼭두각시다라는 비판을 제기해 왔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그 내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두 나라 관계에서의 파장과 관련해서는 양측 다 이 사안을 그렇게 크게 벌리려고 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대변인은 이 공식 발표를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 좀 과격한 용어를 전혀 쓰지 않았다는 것이
네.
미국 언론들은 주목될 만한 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도 포글의 그 대사관 신분, 직원 신분은 곧바로 시인을 했지만 그 밖에 추가적인 언급은 전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개성공단의 최근 움직임을 비롯한 한반도 상황, 벵가지 사태를 둘러싼 논란, 미국과 러시아의 간첩 사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혁 기자, 윤국한 기자, 그리고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